예, 금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신화가 아니라 실제다. 성경의 말씀은 신화가 아니라 실제다. 자,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마지막 묵상, 이번 주간 마지막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이번 주간 묵상은 계속해서 그 다니엘의 환상에 대해 살피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부분이기도 하지만 자칫하면 잘못된 해석에 사로잡혀서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릇된 이단에 빠질 수도 있게 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성실하게 좀 설명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르게 해석하는 힘을 길러야 됩니다. 성경의 비유나 예언, 환상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면 반드시 그 뒤에는 대부분 그것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설명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하면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해가 되는 대로 해석을 해야지 무리하게 이상한 의미를 자꾸 붙여가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그래서 다니엘이 봤던 그 8장의 환상을 통해 페르시아 뒤에 무섭게 등장해서 온 세계를 짓밟아 나가는 헬라 제국에 대한 그 이야기를 살폈습니다. 헬라의 알렉산더는 20세 때 그부터 이전에 볼 수 없었던 큰 제국을 형성해 나갔죠. 참으로 사람들이 볼 때 신의 아들이다라고 불릴 만큼 그가 역사 속에서 이룬 업적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동방세계가 이 서방세계를 점령한 적은 없는데요. 이 서방세계가 처음으로 동방세계를 점령하여 무너뜨리고 소아시아, 이집트, 인도까지 침범할 정도로 아주 강대한 제국을 만들었던 인물이 바로 알렉산더였습니다. 그래서 8장 8절, 숫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자, 그렇게 했던 그 큰 뿔이 알렉산더를 상징하는데 이게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해 났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헬라의 알렉산더가 20대 때부터 그렇게 엄청난 일을 했다고 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는 이 젊은 나이에 이 뭐 전쟁 때문도 아니라 병 때문에 요절하고 말죠. 그래서 그가 그렇게 일찍 죽는 바람에 후계 구도가 확실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은 동방 국가의 소그디아 그 나라 왕 옥샤르테스라고 하는 그 이 사람의 딸 이 록사네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을 했거든요. 그 페르시아의 마지막 왕이었던 다리수 3세의 아내였던 스타테이라라는 여인도 이 사람이 결혼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들 사이에서 확실한 후계자가 될 수 있는 자녀들이 태어나지 않았었죠. 그래서 알렉산더가 죽을 때 이 록사네는 임신을 하고 있었던 상태였고 또 다른 왕의 혈통으로 알렉산더의 이백 동생이었던 아리다이오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혈통으로 따지고 보면 임신 상태인 그 아이 하나, 그 다음에 알렉산더의 혈통 중에는 이복 동생이었던 그 사람이 하나 있었죠. 그런데 그 어느 누구도 왕의 후계자다라고 지정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알렉산더가. 그래서 헬라 왕국은 결국 이 알렉산더 장군들, 알렉산더 휘하에 있던 장군들에 의해서 이게 권력 다툼에 이제 소용돌이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전쟁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이걸 이제 역사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디아도코이 전쟁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이 록사네가 정말 이 알렉산더의 아들을 낳긴 했어요. 그래서 장군들의 이제 여러 주장에 따라서 이복 동생인 이 아리다우스와 이 갓난 아들 알렉산드로스를 결국은 왕으로 임명하죠. 각각 필리포스 3세 그리고 알렉산드로스 4세 이렇게 옹립을 했어요. 그런데 이 필리포스 이 3세는 이 혈통이었던 이복 동생은 간질 환자였었고 이 알렉산드로스 4세 정말 그 아들은 완전히 이제 태어난 아기였기 때문에 뭐 결국은 뭐 왕이라고 불러도 실제적인 권력을 잡고 휘두르는 것은 바로 장군들이었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 땅을 가지고 싸우는 전쟁이 디아도코의 전쟁, 그렇게 부르고 그들은 그 전쟁에 빠져든 겁니다. 그러다가 BC 311년경쯤에 알렉산더가 죽은 후로부터 한 12년 정도 후인데 이게 이제 세력이 이렇게 이제 네 군데로 이렇게 나뉘어요. 마케도니아 지역의 이제 카산드로스, 그다음에 트라키아, 비두니아 지역의 리시마커스, 그리고 옛 페르시아 지역의 안티고누스, 그리고 이제 이집트 지역의 프톨레미, 이렇게 이제 네 사람에 의해서 주도가 됩니다. 그게 이제 8장 9절이 그 얘기인 거예요. 그 중에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힘이 커지더라. 그러니까 지금 넷불이 나왔던 얘기가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고 또 거기서 또 다음 얘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알렉산더의 네 장군 중 어느 하나 중에 또 뭔가가 일이 벌어졌다 이걸 얘기를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10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며칠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더라. 자 이게 어떤 정도냐면 뭐 하늘의 군대에 미칠 정도다라는 거는 정말 그렇게 뭐 대단하다는 게 아니었던 그 시대에 그 권력을 가진 이 존재가 하는 짓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뭐 못하게 하고 이런 짓을 하더라 이제 이런 거죠. 그럼 이런 짓을 한 사람이 그럼 역사적으로 누군가 이렇게 살펴보면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셀레코스 왕국의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알렉산더가 죽은 후 약 12년 정도 디아도코의 전쟁을 통해서 결국 헬라의 장군 4명에 의해 이제 세력이 나뉘어졌는데 그때 이제 옛 페르시아 지역을 거의 차지한 사람이 안티고누스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다니엘이 보는 환상에 해당되는 이 사람은 이 안티고누스가 차지했던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또 다시 차지하게 되는 셀레코스 왕국의 사람이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안티고누스가 처음 가졌던 이 옛 페르시아 영토가 왜 안티고누스에서 셀레코스로 바뀌었냐 이 역사를 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디아도코의 전쟁의 혼란 속에 네 명의 장군들에 의해 나누어진 땅에서 그 옛 페르시아 땅 대부분을 차지한 안티고누스가 너무 세지니까 나머지 세 명, 프톨레미, 카산드로스, 리시마케스가 손을 잡고 이 안티고누스와 싸우게 돼요. 그래서 안티고누스는 지금 그렇게 보면 이 서쪽 그리스 쪽에서 침범해 오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남쪽 이집트에서 올라가는 그러니까 전쟁터가 두 개가 된 거죠. 그래서 자기는 이제 이 그리스 쪽을 막고 이 아들을 이제 그 이집트 쪽으로 보냈는데 이게 전쟁이 승부가 나지 않는 그러니까 애매한 그런 소강 상태가 계속됐어요. 근데 그런 전쟁의 혼란 속에 알렉산더 사후에 원래 그 바벨론 지역의 총독이 이 안티고누스에게 쫓겨났던 셀레코스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셀레코스가 이 안티고누스에게 쫓겨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로 갔냐면 이집트 지역을 차지하고 있던 프톨레미에게 몸을 맡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프톨레미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 이렇게 막 이 디아도코의 전쟁의 혼란을 틈타서 바벨론 지역을 가질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바벨론 지역만이 아니라 더 동쪽, 북동쪽으로 이제 그 자기의 영역을 이 셀레코스가 확장해 간 거예요. 그래 놓고는 프톨레미로부터 이제 사실 도움을 받았는데 입을 싹 씻은 거죠. 자기 영역을 가지게 되니까. 근데 그 상황에서 지금 그 영역을 가지고 있던 안티고누스 같은 경우는 그럼 셀레코스하고 싸워야 되는데 싸우긴 싸웠는데 이기지 못해요. 그런 과정에 그리스, 마케도니아, 터키 지역의 디아도코이들이 서로 세력 다툼을 자기들끼리 하는 바람에 이렇게 막 이 안티고누스가 또 자기 영토를 넓혀가는 동방 지역에 어떤 힘을 쓰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 지역을 차지했던 셀레코스가 별 방해를 받지 않고 과거 알렉산더가 점령했던 인도 국경에까지 이르는 중앙아시아 동쪽 대부분을 이제 차지해버린 거예요. 어찌됐든 이런 역사 끝에 결국 처음 그 가장 큰 땅을 차지했던 안티고누스는 이 디아도코의 전쟁의 아주 대표적인 전쟁이 하나가 입소스 전투였는데 여기서 이제 다른 동맹들에게 졌어요. 그래서 이제 안티고누스 점령 지역을 이제 서로 이제 나눠 가지려고 이 뭐 카산드로스, 리시마크스, 뭐 셀레코스 이 이제 얘들이 이제 회의를 했던 거죠. 그래서 셀레코스는 시리아 지역, 그러니까 이 가나안 지역, 키프로스, 소아시아 동부를 가지기로 했고, 그리고 리시마커스 같은 경우는 소아시아 중부, 그러니까 터키 이쪽 그리스와 맞닿는 거기 서부 북부. 그리고 이제 기여한 바가 가장 적었던 이 카산드로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리스 영토를 가지기로 했어요. 원래 거긴 또 안티고누스의 왕조가 거기까지 미치고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거기를 가지고 한 거죠. 자, 그런데 이 전투에 이집트의 프톨레미는 빠져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입소스 전투라는 큰 전쟁을 지켜보다가 결국은 이제 이 무너지게 되고, 그 누굽니까? 안티고누스가 무너지게 되고 자기들끼리 땅을 막 간지 이거 회의하고 있는데 이 프톨레미가 살짝 올라가가지고서 거기 가나안 지역을 다 뺏어버린 거예요. 그 셀레코스가 가지기로 했던 데잖아. 근데 이제 이 그 땅을 뺏긴 거죠. 근데 입소스 전쟁을 벌이느라고 이 입은 피해가 컸어, 살레코스 왕국도.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었던 거예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사실 주고받기식인 거죠. 자기를 도와줬던 이 프톨레미를 대신했던 셀레코스나 이번엔 셀레코스가 거꾸로 이제 그 이 프톨레미에게 당했던. 근데 이게 계기가 돼가지고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 두 나라가 계속 싸워요. 성경에도 남쪽의 나라, 북쪽의 나라 이래가면서 이 싸움의 얘기가 나와요. 그 한 거의 250년 동안 한 다섯 차례의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그 전쟁터가 전부 지금 이 가나안 땅. 거기에 끼어 있는 게 이스라엘인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역사를 어디까지 살폈냐면 헬라 시대 한 BC 300여 년 정도까지 우리가 훑었는데 다시 이제 다니엘이 있던 메대 페르시아 시대로 우리가 또 안목을 돌려서 보면 어떻게 돼요? 유다 민족은 BC 538년에 페르시아 고레스 때문에 일단 이 풀려나서 무너진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제2의 성전을 지으면서 제2 성전 시대가 시작이 됐었어요. 근데 이게 완전한 독립국이 아니었다고 그랬죠. 페르시아 제국의 한 행정구역 정도여가지고 정치 권력은 가질 수 없었고 유다에게는 이제 종교적 그 어떤 그 이 상황만 허락됐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나라의 어떤 통치자들이 유다의 제사장들 같은 그 지배 세력이 종교 세력이 차지하게 된 거죠. 그 시기에 유대는 이제 페르시아가 결국에 그리스의 알렉산더에 의해서 정복당할 때까지 따지고 보면 페르시아 통치하에 BC 333년까지 약 200년 동안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그러니까 페르시아 속국으로 그냥 그렇게 무난히 지낼 수 있었는데 사실상 보면 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교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예언자가 나타나서 어떤 얘기를,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이제 침묵기 400년 우리가 배워가게 될 텐데 그때 이제 포함된 얘기인데 마지막 이제 말라기 선지자에 의해서 이게 전달되는 그 이후에는 이제 어떤 교통이 없었죠. 그러니까 페르시아에 의해서 결국 돌아왔던 이 나라가 그 불순종의 결과 또 이 제2의 성전을 지어놓고도 결국 이들은 말씀의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지 못하면서 결국은 이제 또 알렉산더에게 짓밟히고 그리고 그 후에는 그 헬라 제국이었던 셀레코스 프톨레미 왕국 거기에 그 패권 싸움의 중간에 껴가지고 계속 고통을 당하며 그렇게 지냈던 거예요. 그런 와중에 이제 BC 195년경에는 이 가나안 지역을 누가 차지했냐면 셀레코스 북쪽 왕국이 이집트로부터 이제 뺏어서 차지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헬라의 뿌리를 둔 이 두 왕국이 번갈아 지배를 했는데 이 유다 같은 경우 그래서 이제 어쨌든 헬레니즘의 문화의 영향을 받게 된 거죠. 프톨레미 왕국 같은 경우는 그 이 유대 지역을 통치할 때 그 고유 종교를 인정해주는 어떤 유화 정책을 폈는데 이 셀레코스 왕국은 자기들이 지배하는 이 나라들을 강압적으로 헬레니즘화 시키려는 정책을 썼죠. 그런 과정에 BC 175년경에 그 셀레코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왕이 됐는데 이 사람이 이제 바로 그 다니엘의 예언에 나오는 대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히 핍박하고 막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뒤집어 엎으려고 했던 헬라 문화로 바꾸려고 했던 그 악독한 그 짓을 하는 그 왕입니다. 근데 과거 침략 전쟁들을 이렇게 보면 두 가지 형태로 지배를 하는데 일단 전쟁에 이기게 되면 그냥 지배 형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 이기면 무거운 이 전쟁 배상금 받고 계속 조공을 받고 너희는 너희끼리 살고 이제 이런 식인데 또 하나 합병 형태는 어떻게 되냐면 과거 일본이 했던 그 짓 그를 하는 거예요. 그 나라 문화, 전통, 종교, 역사를 다 섞어버리려고 하는 거죠. 합병이라는 게 하나를 만들겠다고 하니까 원래 약한 나라의 역사를 다 날조하고 조작하고 언어, 문화 금지시키고 자기들 통치 국가에 가서 억지로 각 심으려고 하는 이런 경우는 거의 반발이 많죠. 계속 끔찍한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세계 역사적으로 볼 때도 이런 통치 형태가 합병 형태로 갔던 나라들과 그것을 당했던 나라들은 초천지 원수로 끝까지 그렇게 너가 죽든 내가 죽든 그런 역사를 가지고 살고 있죠. 우리나라와 일본이 그렇듯이. 자, 이것처럼 셀레코스 왕국이 했던 짓은 히브리 민족과 문해를 없애고 헬레니즘으로 합병시키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그중에 이제 에피파네스 같은 이 사람은 이걸 너무 심하게 막 그렇게 하다가 결국 큰 저항을 만나게 되죠. 지금 이 히브리 민족은 비록 이렇게 허접하게 살고 있어도 포로 생활을 통해 확실하게 깨달은 게 오직 한 분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 이게 확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신이나 문화에 무릎 꿇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민족을 자기식으로 바꾸겠다고 그 에피파네스가 그걸 억지로 강제했으니 얼마나 박해가 가혹했고 심했겠습니까? 그 역사가,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책을 보면, 일권에 보면 나옵니다. 이 사람이 토라, 그러니까 토라는 지금 우리가 시내산 언약을 말해요. 이 시내산 언약을 다 뭐 부시고 깨고 찢고 불태버리고 이런 짓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복원됐던 제2성전 같은 경우 거기다 그래도 거룩하게 구별된 걸 전부 막 더럽혔던 거. 뭐 제우스 신상 세우고 돼지로 막 제사 지르고 이래가면서 아무튼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정하다고 한 그 짓거리를 이 사람이 다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대로 살고자 하는 그래도 그 남은 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할례도 못하게 했는데 만약에 할례를 했다. 그럼 그 아버지를 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요. 그리고 아버지 목에서 줄을 매달아가지고 그 아내, 애 다 그냥 목 매달아 죽이는 끔찍한 짓을 했어요. 이 사람이. 자, 그러니까 8장 이 9절에서 12절 다니엘이 환상 속에 이제 봤던 그 다니엘이 무척 두려워했던 그 짓을 한 그 존재가 바로 이 역사 속에 보면 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예루살렘 성을 짓밟고 성소를 더럽히고 하나님께 제사도 지내지 못하게 하고 백성들을 잔인하게 계속 핍박을 하니까 다니엘이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되는가? 사실 다니엘보다는 같이 있었던 이 천사들까지도 이제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들은 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그러니까 천사가 말할 때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히는 일이 어느 때까지 일고 하며 그가 내게 이르되 이런 얘기를 하니까 다니엘에게 이게 2300주야까지다. 그때 성소가 정결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렇게 예루살렘이 짓밟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어떤, 뭐, 나라가 짓밟히고, 성소가 더럽혀 지내는 기간이 2300주야. 그러니까 밤낮이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2300일인데. 그럼 6년 한 3, 4개월 정도가 되죠. 근데 이 에피파네스가 했던 그 짓거리의 시기를 잘 보면 그 정도 됩니다. 실제로. 계속 6년 3개월, 4개월 동안 그렇게 짓밟은 건 아닌데, 계속 그 역사를 보면 그 시기가 그 정도 돼요. 그렇게 이제 유대인들이 너무 그런 식으로 이제 심하게 막 핍박당하다 보니, BC 165년경 그 유다의 마카비라는 사람이, 마카비 일가가 반란을 일으켜요. 그들에게 막 헬레니즘 문화를 강요하기에 찾아왔던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나중에 400년 암흑기에 우리가 살필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서 성전을 회복하고 정결케 하고 성전 예배를 회복하는 그런 잠깐의 이런 반짝이는 일이 생깁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벌어진 사건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날을 지켜요. 수전절, 한우카라고 그래가지고 이 날을 기념하며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다니엘은 그가 환상을 보고 전하는 입장이었어도 이런 역사가 어떤지는 몰랐지만 지금 그 2500년을 지나간 후대를 살아가는 우리, 여러분과 저 같은 경우는 그런 핍박기간이 2300일로 6년이 넘게 그 에피파네스에게 짓밟혔던 그런 기간일 수 있겠구나라는 걸 역사적으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성경의 말씀,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보여주시는 이 미래의 일들은 지금 너무도 정확히 그 말씀대로 우리의 세계사 속에, 역사 속에 성취됐고 그 역사에 등장했던 그 나라와 영웅들은 다 사라져가도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교회만은 이런 일이 벌어졌던 모든 나라가 사라져가도 2000년이 넘도록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영원히 존재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걸 우리가 또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종교의 경전들처럼 어떤 신화가 아니라 실제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어야 되는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체험도 중요하고 느낌도 중요하죠.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런 체험과 느낌을 통해 나를 부르신 그분이 누구신지 바로 이 말씀과 역사를 통해 나를 부르신 그분의 존재를 확인하고 그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로부터 행해 오신 그 놀라운 사실들을 이 기록과 역사를 통해 확인하여 참된 믿음의 길에 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느낌이나 체험, 신비한 것들에 현혹되거나 의존하지 마시고 오직 말씀대로 이루어져가는 이 놀라운 성경의 역사들을 바탕으로 바른 믿음의 기초를 쌓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안목,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바르게 무장돼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대, 그러니까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과 환경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묵묵히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로서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다니엘이 그랬어요. 어린 10대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 꿈을 정하고 소실적부터 다가왔던 목숨 건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그 믿음의 길을 걸어내면서 신앙의 대가로 성장했지만 그가 나이 90세가 넘어서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등장할 때도 변함없이 말씀을 찾고 연구하고 기도하며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 사자굴에 던져져도 묵묵히 그 길을 걸었죠.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진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아, 내가 인생 10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항의하지 않았어요. 세상이 어떤 위협을 해도 묵묵히 늘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삶, 말씀의 가치를 따르는 삶을 살아갔던 거죠. 이런 태도가 우리가 이제 걸어갈 길입니다. 간절한 나의 기도와 간구에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간절히 중보하며 기도해도 병도 낫지 않고 세상이 전혀 변하는 것 같지 않아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직접 주신 그 말씀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따라 그 가치를 따라 묵묵히 걸어가는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 거죠. 지금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지 모르지만 오직 우리 주님은 아시고 우리는 일을 시작할 뿐 마무리 못하고 마무리하지 못하고 죽어 천국에 가도 영원한 우리 주님께서 그 나로 인해 시작된 일을 마무리해 주실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나의 뒤쪽에 걷는 믿음의 후배들로 하여금 나아갈 바를 보게 하는 흔적으로 또 사용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걷는 길은 아무도 걷지 않는 숲속을 가는 것 같지만 이제 우리가 걸었던 이 믿음의 길을 따라 우리 후배들이 걷고 또 걸어서 언젠가는 이 숲속에 영생을 향해 나아가는 오솔길이 생길 것이고 더 나아가 대로가 열릴 것을 우리가 기대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이 한 걸음 한 걸음을 끝까지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런 말씀 붙들고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도 짧게 살아가는 우리이기에 창조로부터 마지막 역사까지를 말씀을 통해 말씀과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알아감에 게으르고 나태하며 감각적인 것에 더 치중하며 살았던 것 회개합니다. 이 역사의 흐름은 돈 있는 자, 권세 있는 자들이 흘러가는 것처럼 보일 뿐 오직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섭리를 따라 주신 그 길 외에는 영원히 결코 영원할 수 없다라는 거 잊지 않고 지금 내가 속한 것, 내가 어느 곳에서든 그 흐름을 따라 휩쓸리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과 그 길과 진리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환상을 본 것은 다니엘이지만 그 다니엘의 환상의 해석을 들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며 다니엘을 통해 보여진 환상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이 긴 역사를 보는 안목을 가진 성도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 역사의 한 부분 우리가 살아갈 뿐이라는 거 잊지 않고 우리에게 길을 주신 그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말씀 따라 오늘도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말씀은 신화가 아니라 종교 경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여 실제라는 거 잊지 않고 그 길을 믿음으로 걷는 내가 될 것을 결단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